예레미야서 35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가비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가비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레갑 자손들의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갑자기 레갑 자손들 얘기를 꺼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대비시켰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선조들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가훈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훈을 256년간 지켰다. 놀라운 일 아니니?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을 한번 이들과 한번 비교해보지 않겠니? 그들의 신실함과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지 않겠니?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것이죠. 믿음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거듭남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소개되고 4장에 오면은 우물과 여인의 얘기가 소개되죠. 가장 신앙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니고데모와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마리아 우물간의 한 여인의 신앙을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참 믿음이냐는 것이죠. 누가 믿음의 핵심에 쑥 뛰어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 집에 신방을 가게 돼요. 그러나 그 백부장이 집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으로 기도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니? 이렇게 믿음을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정말 뭐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표정을 짓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들어와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기도를 대비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신앙이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런 대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면 이 레갑 자손들이 자기들 선조의 가훈을 지켜내는 이 신앙적 기준과 결단과 버금가는 일이 참 믿음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계속되는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 한번 쭉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불가분입니다. 또한 거룩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이란 우리의 거룩이란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표방하고 거룩을 가식적으로 꾸며댔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마음은 순종하지 않고 마음은 내게서 멀고 몸만 내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 듣고 제발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겠냐? 레갑 자손들처럼 자기들의 선조의 말도 저렇게 전심으로 받아들이거늘 너희들은 내가 그토록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이키라고 얘기했고 내 말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순종하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다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순종이란 우리의 내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만 여기 와 있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대 교회하는 말이죠. 3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넌 살았다고 하지만 넌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것이죠.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 판정은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순종하고 있습니까? 뭘 순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순종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리라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교만한 탓이죠. 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이건 내 영역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내가 뭐 하나님하고 의논할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제는 혼자서 결정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교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뭐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자부심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른바 선민의식.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로부터 우리가 다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이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교만, 이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교만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들을 만큼 들었고요. 설교도 뭐 딱 얘기하면 아, 본문만 봐도 제가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설교 제목 보면 무슨 말 할지 다 압니다.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교만은 이건 우리를 와이 그야말로 이게 나병 환자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뭐 코가 떨어져 나가면 압니까? 손가락이 잘리면 압니까? 통증도 없고 고통도 없는 병이 나병이듯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더 이상 감동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가 없는 그런 상태는 그야말로 교만의 완성이죠. 이 뭐 누가 요르단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겸손하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 늙은 말하고 젊은 말하고 둘이서 이제 경주를 시키는데 이 기수들이 둘이 이제 짜고 하는 거죠. 그 젊은 말을 탄 기수가 늘 고삐를 잡고 그냥 이걸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래서 늙은 말이 이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 하니까 늙은 말은 젊은 말한테 지면은 한 풀 뻗기고 나면 다시 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아직 뛸 수 있다. 너도 아직 힘이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격려해서 그 젊은 말하고 경주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더 뛸 수 있대. 그렇게 해야. 근데 젊은 말은 자꾸 몇 번 지게 해야 이놈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힘을 내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힘을 내지 않고 내가 지는 법을 일찍 배워야 이 말이 기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지가 힘껏 뛰어서 이기고 나면 몇 번 그렇게 이기고 나면 절대로 기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자꾸 실패케 하는 건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되는 일마다 잘 되면 교만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하기만 하면 잘 되면. 그러나 우리가 젊어서 실패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러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품, 태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신앙적 태도 아닙니까? 한 번씩 조금씩 이기기 시작하면 마치 말 안 듣는, 기수 말 안 듣는 말처럼 망아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스러워졌다, 완악해졌다, 패역해졌다. 그런 말 아닙니까? 표현이. 자,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을 사지도 말라, 종자를 뿌리지 말라, 장막에 살아라, 정주하지 말아라, 집 짓지 말라, 이런 명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건졌어요. 이들이 이방족속 출신 아닙니까? 원래 미디안 족속 출신이에요. 그래서 겐족속으로 불리지만은 이게 이방인들의 정통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의 이른바 핵심 세력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이 족속들은 충성을 해요. 지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중에 살지만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었을 때도 이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조건을 받습니다. 너희들 따라가면 우리가 후대하겠다. 같이 가자. 왜냐하면 레갑이라는 게 이게 원래 기마족들, 이 말을 잘 타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할 때 쓸모가 있다고 보고 그들을 끌고 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나답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 간다. 요나답이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지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장막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 끌려가는데 왕족 끌려가죠. 귀족들 끌려가죠. 그 다음에 대장장이들, 그 전문직들 끌려가죠. 그 다음에 이 병력들 끌려가죠.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안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허락을 받고 여기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다시 성을 수축을 할 때 또 이 성 수축하는데 분문, 아무도 싫어하는 가장 그 천한 문이 분문이라는 게 똥문 아닙니까? 그 문을 수축하는데 그들이 또 자원해서 그 레갑의 자손 말기야가 중수하는 것을 느헤미야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관계에 신실한가. 조상들과의 관계,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관계에 얼마나 신의를 지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헌신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랄까요? 시청과 교육 재료로 쓰이는 거죠. 이들을 보라. 이들의 삶을 보라. 제발 이들에게 좀 배워라. 신실함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참, 근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구나.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안 듣는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답답한 말씀을 토로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들에게 오라고. 이 손을 펴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오라는 거.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 너희들 생각을 따라서 너희들은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역한 백성으로 전락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 같다고 하면 그러겠어요. 참.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그런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서 어렵게 여기까지 들어왔던 이 레갑 족속들은 선조들의 말을 지켰다가 가르침과 교훈을 잘 따랐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된 얘기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완전한 보장 아닙니까? 마치 다윗 언약과도 같은 그런 언약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거의 비견할 만한 그런 약속 아닙니까? 너희들 레갑의 후손들은 내 앞에 서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레위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개런티 보장은 그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뜻에 순종하는 내 자녀들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런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천하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버티더니 나중에 갔다 왔다. 누가 내 뜻을 따른 아들이냐? 누가 과연 내게 순종한 아들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죠. 첫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늘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보면 그 아이들이 늘 신실한 것 같지만 둘째 아이들은 아버지 유산까지 챙겨나갔지만 신실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곁에 있지만 한 번도 아버지 품에 거하지 못한 첫 아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후손들을 대비하듯 그렇게 동일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전체는 계속된 그런 비유, 그런 반복적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문제예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죠. 그 관림길에서는 날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니?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오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레가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히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 것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어요.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안 오겠다는 걸 억지로 끌려들어오듯이 들어와요. 모세가 그 호밥, 이들의 선조 되신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청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근데 호밥 자손은 안 된다.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근데 간청하고 간청해서 우리가 당신과 같은 전문가가 없으면 이 광야 땅을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그렇게 처남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안 오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레갑 자손들은.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믿음 될 수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 그 계명, 그걸 지키고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계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놀라운 양심이라는 기준만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냐. 이게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요새도 보면은 뭐 교단마다 시끄러워요. 무슨 뭐 교단 소식이 나오면은 뭐 그냥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교단 소식, 교회 소식, 무슨 뭐 그리스도인들의 소식, 그 소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위로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의지할 바 없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사태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해 주옵소서. 정말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희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점점 짙은 어둠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이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갑 후손들을 이렇게 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 어떤 길에 너희들이 설 것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그 말씀 굳게 붙들고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습성이 몸에 배일 대로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은 때로 우리의 뜻과 거스르는 길이요 상반된 길이요 충돌하는 길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길을 놓쳐버린 다시 이 백성들을 돌이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의 이 길을 가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에 지혜가 없나, 세상에 배울 바가 없나 고개를 갸웃거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지킴을, 그 금도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이럴수록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건강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 열방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선교지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벽이 다시 한번 갇힌 것 같고 어떤 복음도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데 하나님, 먼저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이 손을 펴서 더욱 어려운 선교지의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들을 한번 가슴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길을 갑니다. 누구도 오라고 하지 않는 걸음을 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격리를 무릅쓰고 그곳을 찾아갔고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곳에 다시 그곳에 달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 정말 주님, 북미와 남미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비롯해서 중동을 비롯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곳곳에 하나님 이 팬데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마스크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품이 필요할 때는 약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내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무기력한 증거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인생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하더라도 내 본성과 내 욕망과 그 모든 뜻과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된 겸손의 끝이 어디임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주의 길 굳게 걷기로 결정한 말씀의 길 굳게 떠나지 않기로 선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